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과 2편 중심으로 시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읽기는 2편 1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지금 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편 전체의 인트로덕션이라 서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서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전체의 내용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시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시편은 뭐 아무 흐름이 없이 그냥 찬양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을 150편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스토리가 근데 뭐 어떤 스토리겠습니까? 구원 역사죠.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그 스토리가 시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그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 같이 오늘 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수도 없습니다. 시편 전체의 흐름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원 역사 즉 예수님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죠. 1편에서 두 사람이 나왔죠. 복 있는 사람과 결국 망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싱싱한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망하는 자는 그 반대로 날아가는 겨. 그래서 결국 쫓겨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나무로 표현되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productive한, 즉 생산적인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적인 그런 수준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천국 현실로 가야 됩니다. 망하는 자는 이 겨로 표현이 되어서 나라가 없어지고 결국 무의미, 무가치,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현실을 지금 가르칩니다. 복 있는 자, 영어로 happy, 기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가 112편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비슷한 말입니다. 1편에서도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가정이 잘 행복한 가정.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자입니다. 즉 이 복 있는 자가 어떻게 표현되나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한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벌써 다 이해하시죠.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표현되지만 결국 다 천국적인 현실을 예표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행복한 가정과 부자야. 그리고 의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악한 자는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수준에서 지금 이해를 하시면 의로운 자, 복받은 자는 성공하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망합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믿는 자는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해야 하고 안 믿는 자는 망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수준에서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의로운 자는 복받는 자는 성공하고 악한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세상식으로 세상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표현되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천국적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동이 오고 고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여러 군데 갈 수 있겠는데요. 예레미야 12장에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악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이니까. 이게 지금 시편 1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가 안 맞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성공을 하고 악한 자는 망해야 되는데 거꾸로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가 형통하고 패악한 자가 안락함이 무슨 연고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시편 37편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악한 꾀를 지금 이루는데 형통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런 자가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왜 이런 문제가 죄에 빠진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해결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의로운 자는, 복 있는 자는 영원히 성공하고 악한 자는 영원히 망하는, 즉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영원 수준에서 이루시는 해결책, 이것이 시편 2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시편 2편의 이 해결책이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운 이 왕이 기름을 받은 자입니다. 즉 메시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제 해결책은 메시아가 이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즉 천국을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원리가 영원토록 이제 딱 맞는 그런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뭐 하도 빨리 잊어버리시니까 우리가 1편, 2편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시온에 세운 이 왕은,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시편 전체가 그러면 무슨 스토리인가? 우리는 보통 시편 그러면 스토리로 생각을 안 합니다. 흐름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개인, 즉 기독교인들의 그 개인 기도와 찬양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 내용도 있고 찬양 내용도 있고, 그러나 그냥 개인적으로 살다가 어떤 상태에 빠져서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라기보다 구원 역사, 구원 역사에 나오는 인물로서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또 이런 감사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역사 수준으로 성경을 안 읽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제껴놓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사용해서 뭐 똑같은 걸 하는가 착각들을 합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죠. 다른 성경 내용 같이 시편도 구원 역사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 찬양, 경건의 시간대 사용하라고 주신 시편들인가? 물론 사용할 수 있죠. 아니면 시편 전체도 구원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이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편 시작하기 제일 전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1권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1편에서 41편까지 1권이고 42편이 시작되기 전 위에 보시면 제2권이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어느 성경이나 다 똑같죠. 42편에서 72편이 2권, 73편에서 89편이 3권, 90편에서 106편이 4권, 107편에서 150편이 5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먼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모은 사람, 시편은 누가 썼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썼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놓은 거죠.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썼는데 이거를 누가 모았을 거 아닙니까? 모아서 이렇게 시편, 우리가 갖고 있는 150편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섯 권으로 모았는데 이것은 모세오경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이 시편 내용에 여러 가지 중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 우리 1편 2절의 율법이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그러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모세 오경 같이 시편도 다섯 권으로 그리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모세 오경도 즐거워하고 시편도 즐거워하는 이런 내용으로. 근데 뭐 너무 이걸 또 깊게 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1권은 창세기하고 연관이 되고 2권은 출애굽기하고 연관이 된다 해서 막 억지로 그냥 맞추려고 그런 책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 억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뭘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억지를 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내용까지도 그런 식으로 풀어지는 건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 오경같이 이렇게 다섯 권으로 쓰여진 시편의 흐름을 우리가 말할 때도 이 150편 한편 한편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을 지금 보자는 겁니다. 왜? 이 흐름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을 이렇게 한 편씩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렇게 다섯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다섯 권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한 권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 물론 우리는 1권이라고 써갖고 아예 나오지만은 처음에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시편들을 지금 어떤 사람이 모았을 때 다섯 권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 사람이. 근데 그 나눠지는 것은 사실 그 나눠지는 곳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권이 1편에서 41편이라고 그랬는데 그 41편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만 나오느냐? 이 권 하나가 끝나는 그 마지막 구절에만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아멘, 아멘. 그러면 아, 여기가 그 한 권이 끝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거기에만 나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72편 마지막 19절에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권의 마지막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권이 끝날 때 아멘 두 번 나오고 2권이 끝날 때도 아멘이 두 번이 나오고 3권이 끝날 때도 아멘이 두 번이 나오고 4권이 끝나는 106편 48절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4권이 끝날 때는 아멘이 나오는데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나 아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죠. 뭐 시편이 끝나니까요. 150편 6절에 아멘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지금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찬양하라 하고 아멘, 찬양하라 아멘 하다가 마지막에 찬양하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쉽게 찾지만 나눠지지 않아도 우리가 아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이 150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 역사적 흐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시편 1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이 흥하고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한번 좀 보죠. 그러면 1권이 1편에서 42편까지입니다. 그 시편마다 제목이 나오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3편을 공부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제목에 이 1권에 나오는 시편에 제목이 없는 시편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있는 시편에는 다 다윗 왕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권에는 다윗 왕의 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1권이 끝나는 41편에 가서 보시면 41편에서 1권이 끝나는데 거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죠. 그런데 다윗이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다윗을 지금 기뻐하신다. 근데 이 기뻐하신다는 단어는 1편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다윗이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즐거워하고 그리하여 이 다윗이 여기 보면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한다. 즉 다윗이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메시아 왕을 세운다. 근데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받은 자죠. 그러면 구약에서 먼저 기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도 안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왕, 여기서는 왕이죠. 왕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죠. 왕들이 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름이 성령님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 특정한 메시아로서 메시아 직분을 받아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는 그런 거하고는 저희가 멀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만 했을 때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약속은 제가 말씀드렸죠.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구약 수준에서, 즉 이 세상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오셔서 완전하게 영원한 수준에서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도 두 단계로 처음에 영적으로 이루시고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하시고 그러면 메시아, 기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받은 자, 그 왕을 세웠다 했을 때 먼저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시편 2편의 그 해결책이 먼저 다윗 왕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약속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나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 1권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구약 수준의 단계에서 복 있는 자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기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1권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잘 진행되고 잘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 왕국이 세워질 때 구약 수준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제 진행이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고 1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쵸. 왕이 세워졌고 왕국이 세워졌고 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권으로 가야 되는데 2권은 뭡니까? 그 왕국과 그 왕권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 잘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2권의 마지막 시편이 72편인데 72편이 누가 쓴 시입니까? 솔로몬이 썼다. 참 재미있습니다. 즉 아까 1권에서는 다윗이 흥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2권은 솔로몬이 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흥하는 내용이 41편이었는데 41편과 72편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41편의 1절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에서도 72편 4절에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누가요? 이 왕이. 즉 잘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도. 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했고 최고로 잘 됐죠. 그래서 요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세상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72편 11절에 보시면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지금 솔로몬을 그렇게 섬긴다 이 말입니다. 8절부터 보면요. 저가 그 왕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끝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흥합니다. 그러면 정말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고 구약식으로 따지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흥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하는 것. 잘 진행되는 것 같이. 아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세상 수준이요, 예표 수준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1권 마지막에 그 다윗 왕이 흥하는 모습, 2권 마지막에 솔로몬이 흥하는 모습, 그럼 3권은 더 엄청나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3권에 왔더니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윗도 망하고 솔로몬도 망하고 이스라엘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권 마지막이 89편 아닙니까? 89편에 가서 우선 그 전에 88편을 보면요. 88편이 참 비극의 시편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장 비극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88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1권과 2권은 흥하는 모습으로 지금 다 끝나는데 이 3권 마지막에 와 마지막 부분에 왔더니 완전히 다른 내용들입니다. 왜? 그 백성들이 그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순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즉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왕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세운 왕국이나 그들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왕도 아니고 그 왕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근데 제대로 믿음이 안 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그래서 89편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쫓겨나가고 지금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이 시편 89편의 내용을 보시면요. 보세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죠. 3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에 대대 세우리라 하셨다 하였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했죠. 근데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계속 읽으면 19편.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를 더불어 나 하나의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칙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다 좋은 내용이었죠, 처음에. 그러나 그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계속 지면 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도 그러면서도 또 약속을 하십니다. 33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국해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렸으며 기름 부은 자를 물리쳐 버렸다. 즉 다윗하고 솔로몬 그 왕들 다 물리쳐 버리시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훼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촉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다. 아니 이렇게 되면 근데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들이 다윗 이후로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다 망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 지금 심판을 받는 내용이죠. 이러니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까지도 퀘스천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자기네들이 보니 이스라엘은 망했거든요. 쫓겨납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편에 지금 이렇게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내용도 그저 내가 장사하다가 망해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그런 부르짖음을 부는 게 아니라 구원 역사, 즉 그 하나님 언약이 지금 파하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 왕국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쫓겨나고 이래서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아이고 내가 장사하다가 망했다 해서 뭐 시편 내용을 갖고 나와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원 역사입니다. 이걸 잘못 깨달으면 시편을 이상하게 자기 삶에 적용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뭐 교회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성경을 자기 삶에 잘못 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멋대로 사용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내용을 주시는 게 아닌데. 그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이 성경도 다 자기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면 거짓입니까?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것이 거짓이냐?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도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그 신실하셨던 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3권이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도 안 보이고 왕국도 안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대답이 4권과 5권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눈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결론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 천국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원리,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도 여기 나오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4권과 5권에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4권이 제일 먼저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 때를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모세가 쓴 내용을 먼저 4권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시편에 7번 나오는데 4권에서만 6번 나옵니다. 즉 그 모세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4권의 중심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왕과 왕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입니다. 그리고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때는 왕이 없었는데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그걸 먼저 믿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윗도 없고 솔로몬도 없고 이스라엘 왕국도 없어서 너희들은 지금 불만이요 덜덜 떨고 있는가 본데 믿으라. 하나님 내가 왕이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고 있는 것 같고 악이 더 번성하고 이제 점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건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4권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4권에. 그래서 특별히 시편 93편에서 99편에 그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고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50, 95편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96편 10절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어다.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이다.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먼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세상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권 네 번째 책에서 지금 내용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나가서 지금 세상 왕의 포로가 되어 있을 망정 믿으라. 아직도 내가 왕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5권에서도 그 왕을 의지하라 할 말입니다.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한테 온다 이 말입니다.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131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도움은 하나님한테 온다. 이렇게 살아라. 그게 4권과 5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말씀 순종하라. 그래서 시편 중에 제일 긴 119편 말씀 율법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시편 118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즉 앞으로 참 메시아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닌 참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권과 5권의 그 하나님이 오시는 내용 96편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시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리고 98편 9절에 저가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리고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그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 세 원리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 오심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거기에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한 두 군데 보여드리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소망하고 살게끔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같죠. 12장 3절에 입성하실 때 13장, 12장 13장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이 구약의 다윗으로 이루어졌나 어쨌든 아멘 하고 찬양하고 아 솔로몬으로도 계속 이어지는구나. 아멘 하고 찬양하는데 결국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시고 그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이 그래서 자꾸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데 구약 수준에서도 시편이라는 걸 통해서 그럴 필요 없다. 나를 믿어라. 왕이 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시편보다는 더 나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재미난 말이 나와요. 그 23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 때 벌써 오셔서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24장에서는 지금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죠. 그때도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시편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즉 시편의 소망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시편이 이제 146편에서 150편 다섯 개 시편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럽니다. 왜 할렐루야로 시작하니까 전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내용으로 시편이 끝납니다.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될 때가 오죠.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힘들죠.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빈정됨을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외롭습니까? 당연하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데, 뭐 직장에서도 일도 잘 안 풀리고, 사업을 해도 뭐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런 질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고 사업이 망하고 뭐 암이 걸리고 죽을 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의심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영원히 이제 기독교 안에는 이런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드러났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성실하심의 증인들인데 이게 정말 말씀대로 안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겁니다. 특히 요즘 세상 말씀대로 한번 얘기 한 번만 해서요. 아이고 그날로 막 원수가 몇 명씩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불만이 없는 겁니다. 불평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단 말입니다. 시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분명히 똑바로 말씀대로 깨닫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 순종하며 살면 천국 예수님 재림 소망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